국민통일방송 신년기획특집 20부작 베트남 개혁개방 그리고 북한의 선택 제14부 베트남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기적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일전문진행자 김희영입니다. 그동안의 베트남 경제는 탄탄대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나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이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왔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곳에 눈 돌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겼단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베트남은 앞으로 쭉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다 말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베트남의 미래를 점쳐보는 이 시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박은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베트남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성장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계속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베트남이요. 저개발 국가를 넘어서 중위소득 국가가 되면서 인건비도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들어가는 유입되는 자본들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베트남은요.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자체 발표도 그렇고요. 매년 이제 발행되는 경제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 보고서들에서도 베트남의 2019년 올 한 해 경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래도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삼성이나
네.
그런 큰 기업들이
그쵸.
대거 진출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효과가 날 것은
네.
뭐 저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베트남의 미래는 여전히 장밋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뜻인데
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맞겠죠?
그럼요. 그거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사실 기업에 한번 진출을 하면 이익이 날 때까지 운영을 할 때 최소 20년에서 뭐 한
그렇죠.
30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세 어려워지고 이럴 순 없고요. 그리고 일단 베트남 당국이요.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그 성장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더.
네.
그리고 베트남 당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에 대한 욕심을 전혀 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
네.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그 더 서로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 기획 투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베트남은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예.
국회에서 결의된 개혁개방의 12가지 목표가 아주 착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으니 아직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얼마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베트남 정부 당국이 경제 구조 조정도 지금 하고 있고 개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베트남이 원래 제조업 중심인데
예.
제조업의 지속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국내 소비의 증가,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풍부한 투자에 힘입어서 정말 전 분야, 모든 분야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좀 예견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예.
친중 보수 성향을 가진
네.
응우엠프 종 서기장이 연임을 하면서 베트남 경제 개혁 개방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공산당 내 친미 개혁파 세력도 지금도 현재까지 세력이 건재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그 행정 시스템이 대외 개방 그리고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뭐 그 1인 지도자의 그 의지의 변화에 따라서 확 바뀌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당 서기장이나 주석 등 현 지도부의 성향으로 볼 때 개혁파는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네.
경제개혁, 개방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조금은 좀 이럴 때 확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주춤한다. 그렇죠. 아니면 조금 속도가 늦어지다. 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산당 내에 친미 개혁파 세력도 유지되니까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아직도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꾸준히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개혁개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1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제11차 전당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10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이 추진할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때 전당대회에서 2020년에 베트남을 선진공업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현대화, 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업화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곧 자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믿는 거죠. 그래서 인적 역량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곤층이나 소수민족 등과 같은 이제 사회 문제까지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예.
포괄적으로 정말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환경이나 자원 보호 같은 것도 그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베트남이 이젠 단순한 성장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20년 선진공업국 건설을 하겠다 선포했다. 2020년 바로 내년이에요.
맞습니다.
빨리 성장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정책의 지속성,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네.
도이모이를 처음 추진했던 당시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전히 밀고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선진공업군 건설하겠다 선포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의 민간 기업 수를 100만 개 이상으로 높인다.
네.
이런 목표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요. 2016년에 취임하면서 국가 창업의 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그 민간 기업 숫자가 54만 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 100만 개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소규모 창업 하는 기업들도 5천 개 이상을 만들어서
예.
정말 베트남을 아주 획기적인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그래서 그야말로 창업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베트남이 이런 선택을 한 건 베트남이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건요.
예.
그만큼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요. 아무래도 외교 관계나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그 외국 기업이 속한 나라의 환경이나 뭐 이런 갖가지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베트남 경제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너무나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베트남 경제가 좌우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런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좀 베트남 내부에 민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좀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기업 수가 그렇게 늘면요. 노동인구도 많아지잖아요. 베트남이 요새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들 중 하나가 뭐 나라가 좀 젊다? 그런 말 합니다. 네. 최근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좀 노령화 인구 때문에 고민인데 나라가 젊다. 어쩌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한국만 해도 굉장히 이제 노령화 인구가 많아져서 그 점점 이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베트남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네.
바로 젊은 노동 인구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요.
예.
베트남 전체 인구가 8,311만 명이었는데
11만 명
예, 이었는데 예. 그 중에서 63%가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오, 예.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의 예. 정말 아주 쌩쌩하고 체력도 넘치는 그런 젊은 층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만큼 베트남이 못 살았다는 얘기네요.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쵸.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노인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도 예. 하네요.
그렇게도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 달리 해석해 보면
예.
노인은 이제 수명 자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수가 적었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그렇군요.
했다.
그렇군요. 자식도 네. 또 많이 낳는다.
네.
경제 발전할수록 우리 자식 의존도가 없는 나라들도 있는데 베트남은 또
그쵸.
같이 가정적으로 이렇게 자식들도 많이 낳고 풍요로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63%가 30세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이제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지금은 2019년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는요. 만 15세부터 29세까지에 해당하는 인구가 인구의 24.7%였고요.
예.
만 30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24.5%로 조정이 되긴 했지만요. 이걸 따져보면 결국은 만 44세 이하의 그 연령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베트남 국민들이 결국은 또 인구 과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생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
정말 많네요.
볼 수 있죠. 사실 네. 저희가 만 44세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베트남 인구가 아직 1억은 안 되고 약 9,50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4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50%면 와, 진짜로 젊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사람 인생에서도 이쯤은 한창 일하고 먼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인생의 황금기. 그런데 베트남의 이런 황금기가 2040년까지 이어진다면 베트남의 미래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짱짱하다. 탄력 있다.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국가 나이는 정말 그야말로 청춘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동안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큰 힘이었던 경제 정책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는요, 경제 구조 개선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산업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 그다음에 국영 기업, 사기업, 무역, 공공 재정 개혁을 위해서 중장기 개혁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의 의존도를 좀 줄인다고는 했지만 외국인 투자를 여전히 유치하기 위해서 좀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 수지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제조업 지금도 현재 제조업이 중심이거든요. 베트남 산업 구조에서
예.
이 산업 구조를 좀 더 개편을 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좀 고도의 산업이 많이 발달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통 도시 인프라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게다가 베트남 땅덩어리 크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천혜의 자원들
그쵸.
정말 부럽습니다. 그 자원들이 앞으로 베트남 경제에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원이 많은 건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요, 석탄, 원유, 가스, 철광석, 시멘트, 복사이트, 휘토류, 목재, 주석, 티탄 철석 등 굉장히 다양한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자원 부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해서 완전하게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아주 매장량이 풍부하거든요. 지금 세계 순위로 봐서는 원유가 그 생산이 33위.
와.
가스가 43위 수준인데
예.
지금도 계속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장량은 앞으로 더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겠네요.
네.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이 원유와 가스 개발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처럼 석유 뭐 한 방울 나지 않는 처지에서 그렇게 원유가 나는 나라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탐사 계속해서 어딘가
네.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풍부한 자원의 젊은 사람들의 쌩쌩한 노동력까지 정말 베트남 앞으로도 당분간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이요,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짚어보는 것도 베트남의 미래에 중요할 듯이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긴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빈부 격차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서 좀 만연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없어서 베트남 국민들이 직접 움직이기까지 할 정도로 좀 사회 문제로 크게 그 자리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1997년에요. 관료들의 부패한 행태 때문에 농민들이 막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2001년에는 소수민족들이 본인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나 이런 그 처우 개선을 위한 저항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뭐 이건 물론 당국이 좀 잘 조정을 해서 조기에 끝났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 좀 문제로 꼽을 수 있겠죠.
네. 다 과정입니다. 이렇게
네.
발전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문제는 어쩌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시장 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필연적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직접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인터넷 신문이 있거든요. 인터넷
예.
신문이나 좀 일부 개혁적인 성향의 신문들을 중심으로 이 부정부패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의 리더십이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부패 척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예.
하고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국들이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당국이 일상화된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부패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민관 합의 기구나 거버넌스 기구를 좀 도입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단적인 예로 해외로 도피한 공사 그러니까 공공기업의 대표를 끝까지 추적해서
오.
잡아와서
예.
책임을 추궁했고 부패 의혹이 그 제기된 차관을 사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좀 처벌 수위를 높여서
예.
공직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해야 할 과제, 숙제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오랜 기간 전략을 잘 수립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받고 국제기구나 타국의 원조를 적극 활용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이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의 생산 기지로서만 활용될 게 아니라 좀 자국이 그 베트남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예. 해야 될 땐 거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그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까지 계속해서 키운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가시밭길보다는 여전히 꽃길이겠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까지 통일전문진행자 김영이었습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